송수진 성도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물러나고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서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득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 하나님께 초대받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환경을 통해서 자기를 정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내 환경이 좋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내 환경이 좋지 않으면 내가 좀 괜찮지 않은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말이 아예 틀렸다고는 못하지만 정말 좁은, 너무 단순한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거겠죠. 어떻게 내 환경이 좋다고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내 환경이 나쁘다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넓게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환경을 통해서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를 통해서 나를 보는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사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 이런 것이죠. 내 환경이 좋아요. 하지만 이 환경이 좋은 이유가 나로 인함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때문에 내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 환경 좋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반응해야죠. 그렇죠? 감사하며 반응해야 됩니다. 내가 환경이 좋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 환경이 좋아요. 근데 잘못된 방법으로 환경이 좋아진 거예요. 그럼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환경을 좀 낮춘 한이 있어도 내 잘못된 삶의 구조를 고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환경이 좋다고 마냥 좋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요. 근데 이게 내가 잘해서 환경이 좋은 거예요. 이게 내가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죠. 누려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냈어요. 내가 이만큼 해낸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가 명확한 자부심을 가져요. 거기서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뭔가 다른 걸 열심히 하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는 내가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지점이에요. 그렇죠? 환경이 안 좋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안 좋아요. 근데 이게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책할 때입니까? 아니면 위로받아야 될 때죠. 나는 잘했는데 환경이 안 좋아하면 그건 내 탓을 할 일이 아니에요.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금은.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런데 훨씬 더 안 좋았던 상황에서 훨씬 더 안 좋아질 수 있었는데 내가 잘해서 그래도 이만큼까지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죠. 그래서 안 좋다 안 좋다 하고 있을 만 그렇게만 하고 있을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에서는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환경이 안 좋아요. 근데 그게 나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책해야죠. 자책해야 돼요. 그걸 피해가려고 합류하면 안 돼요. 피해가려고 외면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깊은 자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경으로 나를 바라보는 건 너무 좁은 시야예요. 그보다 넓은 시야로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개인사를 통해서 내 개인사와 연결하여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한 걸음 더. 오늘 성경에서는 개인사만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것도 조금 좁게 바라보는 거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해요? 개인사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조금 더 넓게 구속사를 통해서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낯선 단어가 나왔죠. 그렇죠? 이 단어를 오늘 한번 같이 캐봅시다. 구속사적인 관점, 구속사라는 흐름에서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환경에서만 나를 보고 개인사를 염두하지 않는 걸 나를 너무 좁게 보는 사람이라면 개인사를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보는 것까지 보면 좀 더 넓게 보는 사람이라면 구속사를 통해서까지 나를 봐야 나를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넓게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세요. 그럼 구속사가 뭐냐? 이 단어 이해가 좀 먼저 필요하겠죠. 구속사가 뭡니까?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요. 먼저 구속사를 이해하기에서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건 언약이 오늘은 조금 그냥 딱딱한 단어를 좀 다룹시다. 좀 다른 얘기지만 저는 보통 종교적인 단어를 일반적인 단어로 많이 바꿔서 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종교적인 단어가 워낙 낯서니까 근데 때로는 종교적인 단어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볼 거예요. 일반적인 단어로 종교적인 단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용하셔서 종교적인 단어의 의미를 한번 불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구속사를 이야기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단어는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뭘 갖고 계세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라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 계획,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나 약간 화음이 생긴 것 같아. 이거 좀 줄일래? 모니터 스피커 때문인 것 같아.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계획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어찌됐건 무조건 이 계획까지 이루어가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찌됐건 무조건 이 계획대로 이루어가세요. 지금도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셔서 결국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이 100% 이루어져요? 아니죠. 그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고 그것을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게 안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럼 역사에 어떤 측면이 있겠어요? 역사에. 구속사는 구원의 역사라는 뜻인데 그렇죠? 구원의 역사인데 그럼 역사에 어떤 측면이 있겠어요? 역사적으로 쭉 보면요. 하나님이 언약을 한결같이 주셨는데 그 언약을 추구해서 그 언약을 만나간 사람들이 있고 그 언약을 추구하지 않아서 그 언약의 그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구속사예요. 구속사를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한결같으나 거기 함께하지 않아서 실패했던 사사기 같은 시즌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간 솔로몬과 다윗 같은 시즌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던 열왕기 시즌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그 구속사를 보면 이 구속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성공과 실패의 역사들이 나열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너를 보라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너를 보라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내 지금 환경이 어때? 이렇게 보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환경은 이렇지만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아왔어 이렇게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그 언약 하나님께서 일해가시는 그 방향에 나는 얼마나 참여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왔는가 내가 그것을 선택했다면 그 결과를 만날 거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만나지 않고 있을 텐데 내 인생은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나는 언약에 동참한 사람인가 동참하지 않는 사람인가 라는 관점으로 나를 다시 한번 보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이 측면이 필요해요. 이 뷰가 우리가 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좁게 봐요. 내가 나름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 환경이 좋으면 우리는 여기서 되게 빨리 긍정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난 되게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도 좋아요. 근데 일제시대야. 열심히 동경대학 나오고 친일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그럼 이 사람이 잘 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역사적인 관점이 사람을 재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구속사가 아니라 그냥 민족사적인 관점이 사람을 다시 보는 거예요. 민족사적인 관점의 사람 이 사람을 다시 보면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냥 어떤 민족사 이 사람 어떻게 동참해 안 했나만 보는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 사람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이 사람을 다시 봐야 이 사람의 뭐가 보여요? 전반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래서 환경도 좋아요. 근데 인권의식이 없어. 난 어디 가나 갑질하는 사람이야.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뭐 재벌가에 태어나서 논 줄 알아? 나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 그 결과로 내 환경이 좋은 거야? 어, 그래요. 그건 인정해요. 존중합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권의 가치의 측면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재조명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측면에서 이 사람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게 내가 어떤 환경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어, 그래서 이만큼 내가 이뤄낸 거야, 이것만으로 인생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좀 더 깊게 봐야 되는데 그것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철학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고 어떤 가치적인 도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그걸 보라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너를 볼 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인생의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나를 보지 않고 그 구속사적인 측면을 외면하고 살았다. 그럼 그 부분이 나한테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내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나를 보고 추구하고 살았다라고 하면요, 내가 환경적으로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고 내가 내 개인사의 실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다른 측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이 봉헌기도를 하는 장면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세워놓고 그 성전을 이제 하나님께 딱 이렇게 드리면서 성전 오픈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 오늘 본문 장면. 이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 집에 가서 시간 되시면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봉헌하는 장면이.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환경애로 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봉헌기도를 해야 자연스러운가요? 하나님, 아, 하나님께서 500년,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 때까지 치면 길게 봐서 1000년을 기다리셨던 일을 제가 해냈군요. 하나님 축하드려요. 하나님한테 제가 너무 좋은 선물을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보답으로 이 성전의 영광이 영원하게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봉헌 선물을, 봉헌 기도를 드려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잘 됐을 때 그런 식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무슨 뜻이야?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해냈네요. 하나님 앞으로도 저에게 잘해주세요. 우리가 이메일을 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솔로몬이 개인사적으로 자기를 보는 사람이라면 이거보다 훨씬 더 겸손한 기도가 나갔겠죠. 하나님, 다윗의 아들이지만 밧세바의 아들이기도 한다. 어릴 때부터 이 집안에서 항상 천덕꾸리였고 무시당하고 죽음의 위기 공포를 느끼며 내가 정말 왕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조바심을 갖고 내가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런 부족한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런 나에게 이런 삶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도 모자라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거, 청사진이랑 물자를 다 준비해 놨어요.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걸 이렇게 완성하는 마지막 하나를 나 같은 사람을 시켜주는 영광에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두 번째 개인사적으로 보는 봉헌기도겠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모든 개인사를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게 봉헌기도일 거예요. 솔로몬 이렇게 기도하나요? 아니요. 솔로몬은 지금 환경으로도 기도하고 있지 않고요. 솔로몬은 이렇게 개인사적으로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시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손이 이루는 걸 제가 봅니다 라고 기도해요. 시작을.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손이 이루는 것을 내가 봅니다. 자기를 완전히 빼고 완전 삼자적 시각에서 고백해요. 그냥 겸손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을 보면 정말 이게 왜 봉헌기도야 라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그러하니까 하면서 이제 예를 들기 시작하는데 이 기쁜 날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범죄하여서 기근이 들면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이 성전을 바라보며 찾을 때 우리를 회복해 주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나쁜 놈이 됐을 때, 우리가 기근, 우리의 그 국가적인 역량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기근에 들었을 때,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우리 가운데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 이 좋은 날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원래 이 좋은 날은 이 성전을 세웠으니 우리의 영광이 영원하게 하소서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나쁜 놈들도 될 거고 기근도 당할 거고 전쟁에서도 패배할 거고 결국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날이 올 텐데 그날에도 이 성전을 다시 바라보고 심지어 성전이 무너졌을지라도 성전이 있던 곳의 방향을 다시 바라보고 저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소서라고 봉헌 기도를 해요. 왜 이렇게 봉헌 기도를 할까요? 솔로몬은요, 이 장면을 구속사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성전이 세워놓은 걸 보고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하신 걸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말, 입으로 말하신 걸 하나님의 손이 이루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입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을 한 게요, 쭉쭉쭉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를 통해서 말했어요. 그쵸? 모세에게 말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성전이 세워졌다는 건 왕궁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의 왕궁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이 천막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이 땅에 정주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얘기가 이 4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이. 솔로몬이 역사를 어떻게 봐요? 구속사적으로 보죠. 하나님께서 언약은 한결같았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게 안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윗과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라봤더니 이게 그냥 이렇게 이루어져 버리는 거였군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였군요. 그리고 이제 미래를 생각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앞으로 또 하나님을 안 바라볼 때도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안 바라보면 이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겠네요. 포로로 끌려가겠네요. 전쟁에서 패배하겠네요. 하늘 위에 하늘에도 주님을 담을 수 없거든. 이따위 건물이 주님을 담을 수 없잖아요.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신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다. 우린 영원히 이긴다. 이게 아니란 걸 이제 솔로몬이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린 잘 된다. 이게 아니란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그 언약을 바라보면 잘 되겠지만 언약을 바라보지 않으면 잘 안 될 거예요. 그 솔로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도 그 언약을 바라보자면 이 실패와 좌절과 포기가 있겠네요. 그런데 그때라도 어떻게? 다시 하나님 언약을 바라보게 하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여서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거니까. 솔로몬은 이 역사적인 가장 위대한 이 순간에 이 장면으로만 자기를 보지 않아요. 이 순간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의 험난했던 개인사의 절정의 순간에 아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영광을 보는구나 이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해가시는데 내가 그것에 동참하고 있냐 동참하지 않고 있느냐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냐 이루어지 않느냐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봐요. 한 걸음 더 다니엘의 시선을 한번 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되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설교했었죠. 다니엘의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안에서 세 번 기도합니다. 하루에. 그렇죠?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조금 있다가 사자굴로 끌려가요.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했다는 것까지 오케이. 뭘 감사한 걸까? 아니 그래도 이제까지는 제가 잘 먹고 잘 살았네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했었던 걸까? 내가 죽어도 천국 가니까 감사. 이 얘기를 했던 걸까? 도대체 이 순간 다니엘은 뭘 감사한 걸까? 감사란 단어가 어릴 때 좀 걸리더라고요. 보세요. 다니엘의 인생은 삼중적입니다. 다니엘의 개인사로 보면 어때요? 아, 다니엘 개인사로 보면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없죠. 그렇죠? 너무너무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 불편할 정도로 성공했어요. 그 성공을 통해서 뭐하고 있어요? 그냥 성공이 의미 있는 성공이에요. 성공을 통해서 지금 바벨론의 황제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고요. 이 성공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내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을. 그러니까 의미 있는 성공을 했어요. 그게 다니엘 현재예요. 그럼 뭘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두 번째, 다니엘의 개인사를 보면 그냥 성공이 아니에요. 어떤 성공이에요? 그가 수많은 환란,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수많은 환란을 닥쳤지만 그 장면 장면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삶이에요. 그쵸? 그럼 다니엘이 그렇게 자기를 바라면 어떻게 할까요? 감사가 넘치겠죠. 근데 다니엘이 지금 자부심을 갖고 감사하고 이 정서예요?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번째 모습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멸망할 수 있는가? 바벨론이 너무 셌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 나쁜 놈이었나? 근데 이게 왜 멸망했나라는 의문을 품은 데에 대한 답을 이 다니엘 어디서 찾았어요? 이 400년 전에 쓰여놓은 솔로몬의 책에서 찾았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언약,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미리 설명을 해줬어요. 니네가 망해서 포로 끌려간 이유는 뭔 줄 알아? 니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럼 다 끝난 거야? 아니야. 네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라는 이 언약적인 관점을 다니엘이 받았어요. 구속사적인 관점을 받았어요. 그럼 다니엘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루에 세 번 문 열어놓고 무슨 기도하는 거겠어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감사했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감사하며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을 분명히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사자굴에 끌려갈 그건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핵심이 아니에요. 이 기도는 그 기도라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기도가 마지막이고 나는 끝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셨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확하게 어떤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구속사적인 관점은 이 현재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다니엘의 또 다른 자아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였으면 다니엘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총리 된다고 성경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는 선지서예요. 다니엘은 선지자로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뭘 봤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실지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 환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절반은요. 다니엘서의 절반은 다니엘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선지서로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니엘의 첫 번째, 두 번째 자아는 총리지만 다니엘의 세 번째 자아는 선지자예요. 이 구속사적인 시각에서의 자기 자아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니엘의 비유예요. 적용.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볼 때 뭐가 필요해요? 지금 환경으로 날 보세요. 환경으로 날 봐야죠. 여러분, 몽상가가 되지 마세요. 구속사 속에서만 나를 찾으면 여러분 이상해져요. 머리 질끈묶고 막 잠바 입고 다니고 막 산으로만 다니고 그래요. 현실에서 나를 보세요. 하지만 여러분 현실에서만 나를 보는 건요 그런 몽상가들처럼 이상한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을 좀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이상해요. 인간이 3분의 1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만 보는 사람도 그만큼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사 속에 여러분들을 보세요. 이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제발 환경이 안 좋다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랑 연동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연동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막 되게 높은 사람이 됐다가 갑자기 감옥에 가다가 그럼 높은 사람이 됐든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다가 감옥에 가니까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 그 사람 한결같이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되게 좋은 사람이 막 감옥에 갔다가 나중에 나와서 대통령이 돼. 그럼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다가 좋은 사람인 거야? 아니 그 사람은 한결같이 좋은 사람인데 환경이 그냥 유동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직접 연관이 없어요. 그냥 개인사적으로 자기를 보세요. 두 가지를 권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중에 너무 잘 살고 계신데 환경이 안 좋으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요.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인생은 그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아왔고 잘 살고 있는데 환경이 안 좋으세요? 하지만 내가 전보다는 좀 더 나아지는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하지 않은 환경의 좋음을 갖고 계세요? 그럼 겸손하세요. 왜 어깨에 힘을 줘요? 그 여러분들이 한 거 아니잖아요. 왜 힘을 주는 거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그러니까 내 개인사로 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돼요. 근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구속사로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목사님 너무 막연해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 딱 오셔서, 하나님 제 인생에 오셔서, 야, 네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정말 괜찮지? 콜, 할래? 그렇게 해주셨으면 제가 갔죠. 근데 제가 언약이 없어요, 언약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으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서 막 그렇게 했을 텐데 제가 언약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약간 코드를 잘못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미리 솔로몬에게 언약을 막 이렇게 브리핑해 주셨어요? 솔로몬이 언약을 어디서 받았어요? 모세오경 읽고 받았어요? 모세오경 읽고. 여러분 솔로몬에게 모세는요 우리에게 모세만큼이나 먼 존재예요. 책으로 봤다니까? 책으로 봤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언약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다니엘에게 얘기했어요? 그건 나중 문제고 처음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다니엘이. 다니엘이 솔로몬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읽은 거예요 그냥. 이 본문을 읽은 거예요. 읽고는 야 솔로몬 이런 기도를 했구나. 아 그리고 나한테 해당된 얘기네. 지금 우리한테 한 얘기네. 그럼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언약을 갖고 있어요? 다니엘이 솔로몬 언약을 갖고 있었고 솔로몬이 모세 언약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미 언약은 주어졌어요. 새로 브리핑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이 죄사함의 언약이죠. 여러분들 안에 이기적이고 자만하고 게으르고 그거에 물든 이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주신다는, 여러분들을 바꿔준다는, 여러분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여러분들을 바르고 따뜻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죄사함의 언약이죠.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받는 언약이 뭐예요? 십자가 언약은, 그리스도 언약은, 천국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의 마음을, 그의 삶을, 그리고 그의 내세에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천국의 언약이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받은 언약이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다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신다는 죄사함의 언약과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그 천국의 언약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구속사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내 안에 구속사적인 측면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말씀 마칩니다. 너무 뿌듯해. 하고 싶던 설교를 했어. 이게 막 저는 설교 시간에 뭐 이게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고해 성사할게요. 아 그건 성당에 사는 건가 하여튼. 저한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남의 숨교회 성도, 제가 이 교회 창립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숨교회 성도를 모아놓고 죄삼, 천국, 구속사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제 안에 있더라고요. 얘들이 안 들을 거라는 공포감, 얘들이 안 믿을 거라는 불신. 그래서 제가 최소한 이 양복 입고 설교한다는 좀 교리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 대속과 죄사함과 구원과 뭐 이런 것에 대한 좀 우리 성화 뭐 이런 일을 좀 해봅시다. 좀 더 고해성사.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상황으로 초대하는 측면이 분명히 강해요. 그렇죠? 이게 이 신앙의 절반이에요. 하나님을 내 상황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 내 개인사는 사실 내 마음이거든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개인사가 지금 내 마음을 형성하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 측면이 있어요. 이걸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이게 없는 거에 대한 되게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상황으로 하나님을 초대할 때 우리가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초대할 때 하나님은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신앙의 절반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과 상황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머지 신앙의 절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삶으로 초대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초대받는 것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뭘 해나가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지,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해요? 부르심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도 경험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뭘 경험해야 돼요? 부르심을 경험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맨날 우리 집에 불러서 놀아. 그럼 한계가 명확해요. 한계가 명확합니다. 지금은 그 시즌이 지나갔지만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요, 친구들을 집에 부르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다른 친구 집에 안 갔어요. 친구 집에 부르는 걸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 학원을 한 번도 안 하는 대신 그 돈을 장난감으로 환산해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모든 종류의 장난감을 풀 패키지로 갖고 있어요. 거의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럼 친구 집에 놀러 가잖아요. 평평하게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아요. 근데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가잖아. 와, 분위기가 아주 그냥 애들이 들어오면서 우와 한 세 번 해요. 그리고 저희 집은 또 간식이 잘 나가거든요. 애들이 또 우와. 이 아이를 데려가서 노는 거랑 이 아이 집에 와서 노는 거랑은 완전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아이랑 놀면 무조건 니네 집에 가면 안 돼? 니네 집에 가면 안 돼? 무조건 얘 집에 놀라고 그래. 또 저희 집 문화는 또 애가 친구 집에 오면 저희가 나가야 되는 문화라 간식 차려주고 나가고 시끄럽게 하면 안 되고 구석방에 둘이 이렇게 조용히 테레비 보고 볼륨 크다 그러면 줄이고 이런 문화라.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다른 집에 놀러 가면 적응을 못하는 거야.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막 애들이 시끄럽게 하면 혼나고 막 이러니까 간식도 안 나오고 장난감도 없고 완전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대해서 노는 것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삶으로 초대받아서 가는 것과는 국면이 다르단 말이에요. 국면이 달라요. 우리 정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솔직히 내가 신앙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삶으로 초대해서 하나님이 미친 듯이 도움이 많이 돼요? 아,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 솔직히 하나님이나 내 경험으로, 내가 신앙이 약해서 그래요. 내가 총대 몇 개요? 내가 내 경험으론 하나님이랑 되게 좋은 사람이랑 돈이랑 내 경우엔 비슷하던데 뭐.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경험하기에는 돈 많아졌을 때 내가 봤던 경험의 만족치와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셨을 때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막 어떻게 하라고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할 때 그 만족치가 내가 보기엔 아 그래 목사니까 6대 4. 내 인생에 되게 좋은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이 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함께해 주고 사랑해 줬을 때 만족치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돌보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돌보시고 격려해 주고 함께해 만족치와 5대 5. 제가 신앙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뭘 합쳐야지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간지 알아요? 뭘 합쳐야, 아, 돈 뭐, 하나님이, 다른 사람 뭐, 하나님이 뭘 합쳐야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삶에 초대받는 이 부르심의 측면을 합치면 국면이 바뀌어요. 부르심의 삶을 합쳤을 때 국면이 바뀌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내 상황과 이제까지 살아온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거기에 나를 이렇게 동참시키시는구나.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어디로 느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총리했을 때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느꼈을 것 같아요? 막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다 자신감 있게 얘기했을 때 사자굴에 딱 나와서 자기의 대적들 다 죽여버렸더니 다니엘이 그렇게 틀리면,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면요 거기에 다니엘 감정선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다니엘 감정선이 어디서부터 나온 줄 알아요? 다니엘 감정선이요 그 환상을 봤을 때부터 나와요. 내가 너무 두려워해서 떨렸고 내가 너무 기뻐하고. 다니엘은요 자기 인생의 클라이맥스가요 자기 인생의 본편이 메인스트림이 기도 시간이었어요. 중보기도였고요. 다니엘 생이 자기 인생에 제일 잘하는 건 제가 확신컨대 다니엘서 후반부에 환상을 기록한 거. 여러분들 절대 안 읽는 부분. 우리는 앞부분만 읽지. 어이쿠 끝났다. 갑자기 뭐 용이 나오네. 호세아. 그 부분이에요. 그때 다니엘의 심장이 제일 뛰었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는 게 의미 있다고 느꼈을 거예요. 총리가 됐다가 총리가 세 번 됐대. 무슨 뜻이야? 총리가 한 번 되지 왜 세 번 되니? 총리가 세 번 됐다는 건 두 번 잘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됐다 잘렸다 됐다 잘렸다. 그러니까 세 번이 되지. 그렇지? 그건 다니엘 선생의 본편이 아니에요.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위로자가 되시길 바라요. 제가 고해성사라고 그랬죠. 제가 기존교에 있으면서, 기존교는 너무 오래됐어. 기존교에 있으면서 좀 답답했던 부분이, 신앙은 분명히 삶을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는 부분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개인사를 하나님께서 초대받으셨는데 그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하려고 하면요, 차라리 하나님께 초대받으십시오. 내 개인사에 초대받는 하나님은 너무 작으니까. 이 중에 무엇 하나만 하실 거면 부르심을 가지십시오. 은혜를 가지세요. 전 두 종류의 사람을 다 봅니다. 하나님을 자기에게 잘 초대해요. 위로도 받아요. 인도하심 받아요. 근데 부르심이 없어요. 그러면요, 이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으로는 되게 취약해요. 사람 자체는 훨씬 더 부드럽고 젠틀해 보이죠. 근데 저 사람은요, 부르심은 있어요. 은혜 받는 건 있어. 그래서 중심의 변화는 돼가 거칠고 좀 문제가 좀 있지만, 그럼 그 사람 어때요? 한쪽에는 든든한 마음의 기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위한 믿음도 반드시 가시되 믿음을 위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킵니다. 진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전형적인 단어들이 다시 한번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럼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죄사함은 옛날에 다 봐서 난 지금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그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중에 분명히 중요한 하나예요. 여러분 아직도 이기적이고, 여러분들 아직도 자만하고, 여러분들 아직 게으른 게, 여러분 아직도 죄인인 게 여러분 인생의 문제 중에 중요한 하나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사함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죄에 묶여서 살아가요.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 감격을 기억하세요.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져 나갈 때, 내 마음의 나 자신과 삶을 보는 그 중심의 영혼의 시각이 바뀌어져 나갈 때 내가 느꼈던 감동을 기억하세요. 내가 죽어도 좋다고 느꼈던, 내가 주를 위해 내 삶을 쓰겠다고 얘기했던,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고, 세상적인 건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고백의 중심을 회복하세요.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럼 천국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삶을 다시 가져오세요. 천국이라는 거. 그냥 좀 이것보다 좀 더 나아진 현실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천국. 하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얘기한.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바르고 따뜻하고 제대로 된 세상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천국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내 난장판이 된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삶의 현실 가운데, 때로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임하셔서 우리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측면을 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로, 이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보시고 구원을 누리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깊게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구했던 적이 언제십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셨던 적이 언제십니까? 하나님, 제 환경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제 살아온 삶이 이러해서 내 마음이 이러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대립되는 게 아니라 충돌하는 것도 아니에요.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신 적이 언제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강구하신 적이 언제십니까? 오늘은 그 기도를 해봅시다. 우리 기도의 고전적인 문장을 다시 한번 가져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죄자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삶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나한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나의 말들이 나의 기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언어는 다 사라진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화일 수가 없는데 내가 너무 자주 나의 말만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말과 생각은 저희가 무시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가 저의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게 급급하여 하나님께서도 나를 지금 초대하고 계시다는 걸 보지 못했다면 주여 저를 용서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초대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이 응답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 천국의 잔치에 내가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 죄로부터 내가 죄사함에 죄자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이 현실과 상황들을 넘어서는 천국의 은혜를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하실 그 구원의 은사와 은혜를 저희가 바라보며 움직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상황을 개선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길 소원하오나 아버지 그것보다 먼저 주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누리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